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오늘 한국을 방문해 미국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찾은 매티스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만장일치 규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은 영내와 세계 안보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분명히 말했듯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리킬 수 없는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관들이 강한 군인과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외교관들이 어깨를 나란히 한 동맹의 힘을 바탕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은 올해 초 시리아에서 9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화학무기 공격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과 화학무기금지기구가 어제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는 시리아 아랍공화국이 2017년 4월 4일 칸시에이쿤에서 사린가스를 유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화학무기 사용은 국제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또 공격 당시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화학무기 공격을 받아 고통스러워하는 영상과 사진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에 공분을 샀었습니다. 아사드 정권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소행임을 부정해왔으며 이는 서방세계의 날조라고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한편 중동을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미국은 아사드 대통령이 정부에서 어떠한 역할도 맡지 않는 완전하고 통일된 시리아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사드 일가의 통치는 끝에 다다르고 있다며 남은 문제는 이를 어떻게 실현시키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민 아웅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에게 로힝야족 사태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훌라잉 사령관과 전화통화에서 미얀마 정부의 폭력 사태 중단을 돕고 라카인주에서 피신한 로힝야족이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을 허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미얀마 정부군이 난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진하고 언론의 접근을 허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권유린 범죄 의혹에 대한 유엔 조사단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을 인종청소로 공식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한편 지난 8월 로힝야 반군 공격에 따른 미얀마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로힝야족 60만 명 이상이 미얀마를 탈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화와 살인, 강간 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63년 발생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사건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 2,800건의 기밀을 해제했습니다. 로이터 등 언론은 미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의 요청에 따라 일부 민감한 사안의 기밀은 해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해 1992년 케네디 암살 사건 관련 문서를 25년 이내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어제가 시한의 만료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 건의 민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문서에 대해선 향후 180일간 검토를 한 뒤 기밀 해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은 정보 활동이나 법 집행, 국가안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대통령 권한으로 일부 문서의 기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11월 22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차량 가두 행렬을 벌이던 중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은 공범 존재 여부 등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음모론을 낳고 있습니다. 케냐에서 어제 치러진 대선 재투표에서 우후루 케냐타 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둘 전망입니다. 하지만 저조한 투표율과 선거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최소 4명이 숨지는 등 각종 문제로 분열된 케냐를 케냐타 대통령이 통합할 능력이나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투표율은 3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실시된 선거에서 투표율은 약 80%에 달했습니다. 앞서 케냐 대법원은 8월 케냐타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 결과를 부정선거 등의 이유로 무효화했으며 재투표를 명령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정든 고향을 떠났던 소년 병사가 67년이 흐른 뒤 다시 고국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 육군 10대 병사 리처드 루카스 일병의 유해가 다음 달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된다는 소식인데요. 미국 뉴저지주 출신인 루카스 일병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한국전쟁에 참전해 싸웠습니다. 그러던 중 1950년 11월 25일 평안북도에서 북한군과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이때 루카스 일병은 실종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미국은 북한과 공동으로 한국전 당시 숨진 미군의 유해 발굴 작업을 벌였고 지난 2002년 임시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평안북도에서 루카스 전 일병의 유해를 발굴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유전자 감식을 거쳐서 마침내 신원을 확인했고 루카스 일병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해 채 꽃피워보지 못하고 쓰러져간 수많은 병사들에게 안타까움과 존경, 감사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9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8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9도에서 21도, 신의주 9도에서 20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8도에서 23도 기록하겠고요. 함흥 8도에서 22도, 끝으로 청진은 8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스타일랜드 보컬 밴드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Afternoon Delight, 오후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the sun gone down. Thinking of you's working up my appetite. Looking forward to a little afternoon delight. Rubbing sticks and stones together make the sparks ignite. And the thought of rubbing you is getting so exciting. Sky rockets in flight. Afternoon deligh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이번 주 집권 2기를 시작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공식 일정으로 군수 내부를 소집했습니다. 예, 한자리에 모인 인민해방군 장성들에게 시 주석은 세계 인류 강군을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얼마 전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실시한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의 자치권 박탈 여부가 오늘 결정되고요. 이어서 일본에서 빈집이 늘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2기 일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했군요.
네. 지난 화요일 폐막한 제19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채택하고 다음날 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 회의에서 상무위원 7명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를 인선함으로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가 출범했는데요. 시 주석이 어제 첫 공식 일정으로 인민해방군 수뇌부를 소집해서 장기적인 강군 육성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행동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 군 수뇌부를 만난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 주석 은 이번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에 연임한 것은 물론이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에도 재선됐는데요. 어제 베이징에서 주재한 인민해방군 장성급 회의를 통해서 군 간부와 지도자들이 반드시 당에 충성해야 하고 당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면서 군의 절대 충성과 복종을 당부했습니다. 홍콩 등지의 중국어권 매체들은 시 주석이 집권 2기 출범 직후 권력의 핵심축인 군부를 가장 먼저 챙기면서 기강잡기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시 주석이 군부에 요구한 내용,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으로 요약돼서 지도 이념에 포함된 새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이 군이 꾸준하게 학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초심을 잊지 말고 새시대 당의 강군 사상을 철저하게 학습해서 흔들림 없이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인민해방군 장성들에게 요구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당대회에서 제시한 부강국가 건설과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이른바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군부가 성취해야 할 3단계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인민해방군이 내놓은 이 3단계 목표 어떤 내용입니까?
예, 먼저 앞으로 3년 뒤인 오는 2020년까지 인민해방군의 기계화와 정보화를 실현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이를 통해서 2035년까지 이 중국 국방의 전면적인 현대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2050년까지 세계 인류 강군을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시 주석이 제시했는데요. 이 1년 앞선 2049년이 이 중국의 공산정권 출범 100주년입니다. 시 주석은 공산중국 100년 이후에 인민해방군이 세계 최고 전력을 가진 미군에 버금가는 역량을 갖추도록 이번에 중국군 수뇌부에 요구한 것으로 중국어권 매체들이 해설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당대회에서는 군 지도부에 대한 인사 개편도 있었다고요?
네. 이 중국에서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라고 규정돼 있어서요. 이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 통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군사위원회도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개편됐는데요. 먼저 군사위 주석은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직접 맡고요. 이 군부에서 최고 실세로 통하던 판창룽 군사위 부주석이 물러나고 장유샤 위원이 부주석에 새로 발탁됐습니다. 연임된 쉬치량 부주석이 제1부주석으로 올라섰는데요. 이 쉬부주석은 푸젠성에 주둔하는 8군 참모장 출신입니다. 이 푸젠성 서기였던 시진핑 주석과 이 30년 넘는 인연을 이어온 군부 내 최측근인데요. 이 시 주석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이 군부 내 서열 1위가 된 겁니다.
예. 자, 나머지 이 군 요직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예, 이렇게 주석과 제1, 2 부주석 외에 위원 4명을 포함해서 총 7명으로 이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요. 리쪼청 연합참모부 참모장, 랴오화 정치공작부 주임, 장승민 기율위원회 서기, 웨이핑허 전략지원부대 사령원이 이 나머지 네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이 주목할 점은 과거에 중앙군사위를 장악했던 육군 출신이 리쪼청 위원 한 명만 남게 됐는데요. 이번 인사개편을 통해서 공군과 해군, 로켓군, 전략지원군 등 인민해방군의 5개 군종 대표가 모두 지도부에 모이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육군 중심에서 벗어나게 된 건데 그 이유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예, 미군을 의식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군 지도부의 인적 구성 다양화는 미군에 맞설 수 있는 강군 육성을 위해서 대양 해군과 전략공군을 육성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군 개혁 작업 일환인데요. 이 같은 해군과 공군 육성 계획은 인민해방군의 해외 활동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닿아 있는 것으로 지난 6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2017년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군사 안보 현황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의 자치권 박탈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고요?
네, 스페인 상원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카탈루냐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헌법 155조 권한 발동안을 심의합니다. 스페인 헌법 155조는 자치정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서 상원 소관 상임위원회가 관련 안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예. 자, 이런 내용을 심의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스페인 정부가 지난주 토요일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주재로 긴급 내각회의를 열어서 이 헌법 155조 발동안을 의결해서 이 절차에 따라 상원에 제출한 데 따른 겁니다. 이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이 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새로 구성해서 중앙정부 통제 아래 두게 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이 라호이 총리가 오늘 표결을 앞두고 상원에 직접 출석해서 연설했습니다. 라호이 총리는 이 헌법 155조 발동이 카탈루냐인들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카탈루냐인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라면서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과 부수반, 이 내각 강요들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예. 자, 스페인 정부가 이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예, 이달 초에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이 스페인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리독립 투표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치정부 측은 투표 참가자 90% 이상이 독립에 찬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스페인 정부는 이 투표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규정했는데요. 이후에도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공식 독립선언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했고요. 이를 포기하라는 스페인 당국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표결에서 이 자치권의 박탈 이탈안이 가결될까요?
예,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유럽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라호이 총리가 소속된 스페인 집권 국민당이 상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데다 야권도 대체로 카탈루냐 분리독립 움직임에 비판적이라고 영국의 BBC 방송을 비롯한 여러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카탈루냐 자치정부 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카탈루냐 자치지역 의회도 오늘 본회의를 소집해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스페인 상원이 자치권 박탈안을 가결하면 즉시 독립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강경하게 독립 추진 입장을 지켜왔던 자치정부 내에서 분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산티 빌라 카탈루냐 산업장관은 어제 카를로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이 중앙정부와의 독립협상에 실패했다고 비판하면서 사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주인 없는 빈집이나 빈 땅이 점점 늘어나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오는 2040년이면 일본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나 주인 없는 빈 땅의 면적이 총 720만 헥타르에 달할 것이라고 일본의 한 민간 연구단체가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면적은 일본 북부 홋카이도 섬이나 유럽 오스트리아의 한 나라만한 면적입니다.
예, 사실 지금도 일본은 이 빈집이나 빈 땅 때문에 좀 골치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비어있는 땅이 약 410만 헥타르인데요. 앞으로 약 20년 뒤면 지금보다 두 배나 더 큰 면적이 주인 없는 땅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 자, 뭐 보통 집이 없어서 고민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게 됩니다만 이렇게 주인이 없는 집이나 땅이 많다는 것 쉽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예. 이유가 뭘까요?
예, 일본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이 주택 수요가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 인구는 작년보다 약 31만 명 줄어든 1억 2,70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일본 인구는 2009년에 1억 2,8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8년째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꽤 오래됐는데요. 혼자서 집이나 땅을 지니고 살다가 사망해도 상속인 등록이 돼 있지 않아서 소유자 파악이 어려운 점도 이 같은 상황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자, 현재 일본의 비어 있는 집은 얼마나 됩니까?
예, 800만 채 정도 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집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당국이 헐거나 어떤 조처를 취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도 큰데요. 예,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 당국이 세금을 거두기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연구기관에 따르면 현재 상속자 미등록으로 인한 경제 손실액은 약 1,800억 엔, 미국 돈으로 15억 8,3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는 2040년에는 이 같은 규모가 미국 돈으로 27억 2,7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예. 자, 이렇게 빈집으로 방치된 그 집들이 많아지면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빈집이 늘면서 주변 지역이 황폐화되거나 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또 화재 위험과 건강, 안전상의 위험도 제기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소유주를 찾아서 상속이 이루어져도 이 관리 비용과 세금 등이 부담스러워서 이 상속 등록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소유주가 집을 상속받은 다음에 팔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집들은 대부분 시골이나 이 교외 지역에 있어서 이 젊은 사람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매력이 별로 없고요. 또 일본인들은 새로 짓거나 분양받지 않고 이 기존에 있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주택 매매의 90%가 기존 주택인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매매 주택의 15%만 기존 지어졌던 주택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일본 정부 당국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지난 2015년에 이런 빈집들을 철거하거나 새롭게 단장하지 않는 소유주들을 처벌하도록 지방당국에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일부 지방당국은 소유주가 파악되면 철거 지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또 최근 주인 없이 5년 동안 방치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 농업을 비롯한 유익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주택 임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나 이 저소득층 주민이 이 빈집을 수리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이 같은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한국도 이런 빈집 문제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주택은 약 1,650만 채인데요. 이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100만 채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주택을 너무 많이 지어서 과잉 공급한 게 그 이유가 가장 큰데요. 하지만 한국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한국에서도 일본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먼 장래의 일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성 진통제 남용과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비밀 물건들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공개가 미뤄졌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예산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이 뉴스를 듣다 보면 오피오이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오피오이드와 관련해서 어제 백악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피오이드 남용과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Effective today, my administration is officially declaring the opioid crisis a national public health emergency.
이날부로 연방법에 따라 오피오이드 위기를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피오이드 남용이 국가보건에 위기를 가져왔다면서 이 각서를 통해 연방정부 모든 부서에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오피오이드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네,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제인데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피오이드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먼저 심하지 않은 통증을 누그러뜨려 의사가 처방하는 진통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심각한 통증이나 말기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진통제인 펜타닐이 있습니다. 그 밖에 불법 약물이죠. 이 헤로인도 이 오피오이드에 들어갑니다.
예, 이 마약 성분이 있다면 역시 이걸 남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마약처럼 남용하면요, 중독되기가 쉽고 또 중독이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오피오이드가요, 원래 의사 처방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복용을 해야 하는데, 하지만 이 강력한 진통 효과를 기대하고 이걸 무분별하게 먹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환각작용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사서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연방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면 이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좀 심각한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CDC 통계를 보면요, 2000년에서 2015년까지 이 약물 과용으로 사망한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이 이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자입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일 91명이 처방 진통제나 헤로인 같은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자,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오피오이드 남용과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간 몇 차례 이 오피오이드 위기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할 것이라고 몇 차례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어제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예, 참고로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이 지난 2009년인데 당시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신종플루 확산에 대응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국가 비상사태하고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하고는 대처 방안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가장 큰 차이가 이 국가 비상사태 아래서는 오피오이드 대처와 관련해서 연방 예산, 연방 기금을 바로 투입할 수 있는데,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는 주정부가 다른 목적으로 이미 주어진 연방 보조금, 연방 기금을 그냥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칩니다.
예,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 아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들이 집행되는 겁니까?
네, 방금 설명했듯이요. 연방기금 집행이 있어서 이 주정부의 재량이 커지고요. 이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의료보장이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도 비용을 지급해주는 등 일부 관련 규제들이 완화됩니다. 그 밖에도 관련 부서가 이 오피오이드 대처에 필요한 인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중독자가 원격 치료를 받거나 의사를 만나지 않고도 치료와 관련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자, 이런저런 조처가 나왔습니다만 역시 관건은 돈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가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벌써 이 몇몇 민간단체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지금 지혈대가 필요한데 겨우 반창고를 붙인 격이라면서 어제 발표가 완전히 쇼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일부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이 오피오이드 문제를 해결한데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한데 어제 나온 조처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번 조처가 이 오피오이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예, 이 백악관에서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떤 논평을 내놨습니까?
네, 오피오이드 문제가 이 허리케인 복구 문제와 같이 복구 문제와는 다르게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하면서요. 현재 백악관이 필요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연방위와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 기밀 문서가 어제 공개됐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 암살 관련된 기밀 문건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 따라서 내셔널 아카이브 국립문서보관소에 있던 문건들이 어제 저녁에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예, 이 케네디 대통령 암살과 관련해서 마지막 그 기밀 문서들이라고 해서 사실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어제는 모두 몇 건 공개가 됐습니까?
공개된 게 약 2,800건인데요. 근데 이제 그간 남아있던 모든 기밀 문서가 어제 다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아, 원래 그 법으로는 어제까지 모두 공개돼야 하는 것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 암살과 관련해서 이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자 지난 1992년에 연방의회가 법을 만들어서 25년 뒤까지, 그러니까 2017년 어제죠. 10월 26일까지 이 관련된 기밀 문서를 완전하게 다 공개하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관련 문서 가운데 99%가 공개됐고 지금까지 남아있던 문서는 약 1%가량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다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각서를 발표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했는데요. 자신이 남아있는 문서를 모두 공개하라고 했지만 몇몇 정보기관과 사법기관이 일부 문서를 공개하지 말라고 권고해서 그 권고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1992년 이 법은 국가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으로 기밀문서 공개를 막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예. 자, 그럼 그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문서들은 영원히 비밀이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각서에서 각 부처가 내년 4월 26일까지 이번에 공개하지 않은 문서에 공개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여전히 비공개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일부 문서는 중요한 부분을 보이지 않게 처리해서 공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지도 벌써 50년이 넘었군요.
네, 지난 1963년 11월 22일 이 텍사스 주 댈러스시에서 암살됐죠. 범인이 리 하비 오스왈드인데요. 이 범행 배우와 전모가 밝혀지기 전에 이 용의자가 암살되면서 이 케네디 대통령 암살 배후를 둘러서 무수한 추측이 나왔습니다. 뭐 CIA가 암살했다느니 아니면 소련이나 쿠바의 사주로 암살했다느니 하면서 이런 여러저런 음모론이 있는데 케네디 대통령 암살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사건입니다.
예, 이 공식 조사 결과는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었죠?
그렇습니다. 의회가 구성했던 워런위원회가 내린 결론인데요. 하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아직도 많은 미국인이 이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어제 공개된 문건에서는 이 케네디 대통령과 암살에 관련된 이 많은 음모론에 결정적인 해답을 줄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2018년 회계연도 예산 결의안이 통과됐군요.
그렇습니다. 어제였죠. 본회의를 열고 4조 달러 규모의 2018년 예산 결의안이 연방 하원에서 표결에 올라갔는데요. 찬선 216대 반대 212로 통과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20일에 이미 상원을 통과한 결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겁니다.
예. 자, 이번 예산 결의안 통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역시 뭐 이제 공화당이 세제 개혁 법안을 추진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원래 이 상원에서 세제 법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위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요. 이번에 의회가 예산 결의안을 승인하면서 이 세제 개혁 법안을 단순 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이 세제 개혁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건데 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승리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표결이 끝난 뒤에 이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기자들에게 예산 결의안 통과로 역사적인 세제 개혁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Today we passed a budget that is fiscally responsible. It strengthens our national defense. And it's really good for taxpayers.
재정적으로 책임이 있고 국방을 강화하면서 무엇보다 납세자들에게 아주 좋은 예산 결의안을 하원이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라이언 의장은 특히 세제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공정하게 세금을 거두면서 국민 소득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조만간 하원 공화당의 세제 개혁 법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에 이 세제 개혁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핵심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네, 핵심이요. 국민들 세금을 깎아주고 국민하고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과세 항목을 단순화하는 겁니다. 우선 현재 7단계인 개인세율을 3단계로 조정하고요. 또 기업이 매기는 세금, 즉 법인세율을 현재 35%에서 20%로 대폭 낮추겠다는 겁니다. 또 상속세하고 이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해주는 항목 역시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예. 자, 하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이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부자화와 기업들을 위한 감세라면서 반대해왔는데요. 또 이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또 이로 발생하는 경제 재정 적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어제 표결에서도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전원 반대한 데 이어서요, 공화당에서도 이 주정부나 지역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해주는 항목을 없애는 데 대한 불만으로 공화당 의원 20명이 반대표를 행사해서 법안이 사실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예. 자, 그럼 앞으로 이 정부 예산 과정 어떤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의회가 예산 결의안을 바탕으로 상원과 하원에서 이제 세출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이어서 이제 상원의 단일 세출 법안이 나와서 통과가 되면은 이 법안이 대통령 책상에 올라가고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하면 정식으로 예산안이 확정되는 겁니다. 예산 합의 마감 시한 9월 30일을 훌쩍 넘겨서요. 지금 현재 연방 정부가 12월 초까지는 임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공화당 지도부는 올해 안에 예산안하고 세제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19차 당대회가 24일 폐막했습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른바 시진핑 사상이 이 공산당 당원격인 당장에 오르는 등 사실상 1인 지배체제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주석은 누구인가?
시진핑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19기 중앙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등 정치, 군사, 경제의 전반에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중국 최고 지도자입니다. 시 주석은 1953년 베이징에서 태어났지만 이후 가족의 뿌리가 있는 산시성에서 자랐는데요. 시 주석의 아버지인 시중시는 중국 공산당의 8대 원로로 고위직에 올랐지만 문화 대혁명 당시 반동으로 낙인 찍혀 산시성으로 좌천되면서 시진핑 역시 산시성에서 성장했습니다. 중국의 명문대학인 칭화대학교에서 화학공학과 법학을 전공한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내 여러 계파 중에 고위공직자와 유력 인사들의 자제들로 구성된 태자당의 일원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문화대혁명 당시 반동의 자식으로 낙인 찍히는 바람에 여러 번 공산당 입당이 좌절됐던 경력이 있을 정도로 순탄치 못했습니다.
정치활동의 시작.
시 주석은 허베이성 당위원회 서기와 후젠성 성장, 저장성 당서기 등의 공직 생활을 거치면서 지역 경제 발전에 많은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중앙 정치를 선호하던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지방에 낙후된 지역 경제로 활성화하고 관광지로 탈바꿈시켜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대중들의 지지를 얻었고 차츰 중앙 정치에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또 시 주석은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로 튀지 않고 원만한 대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태자당 출신으로 중국 공산당 청년위원회, 이른바 공청단 활동을 한 이력이 있고 2007년 상하이시 당위원회 서기를 지내면서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당내 정치 기반 세력인 상하이방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즉 공산당 내 최대 정치 세력인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 모두로부터 지지를 얻어낸 게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에 이어서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일기.
시 주석은 지난 2013년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되면서 명실공히 중국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릅니다. 시 주석은 전에 열린 18차 공산당 대회 폐막 연설을 통해서 앞으로 당은 중화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개혁과 개방을 통해 번영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개혁주의자로 알려진 시 주석은 지난 5년 집권 1기 동안 정치, 사회, 경제,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 개혁 과제를 제시하며 성과를 강조해 왔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에서는 집권 직후부터 꾸준히 강도 높은 반부패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반부패 활동의 결과 많은 고위공직자가 처벌되면서 자연스레 시 주석의 1인 권력이 더 공고해지는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정부기구와 단체 활동에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고 또 인권 변호사들을 탄압하고 잡아 가둔 것 등은 부정적인 평가로 남아있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대기 오염과 관련해 고강도 환경 규제 강화 정책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 빈곤층 인구가 5,500만 명이 감소한 것과 1970년 이래 이어져 왔던 산하 제한을 철폐한 것도 성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빈부격차가 더 커진 것과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해결 과제로 꼽혔습니다. 또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더 적극적으로 대외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미국과 함께 세계를 주도할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국방력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높인다는 뜻의 군사 굴기를 통해서 국방력 강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의 해외 영향력 확대 정책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으로 주변 국가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집권 2기를 연 19차 전국대표대회.
시 주석은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는 현대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국 특색,
시 주석의 집권이기 청사진을 마련하는 개막연설을 통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했는데요. 오는 2050년에는 세계의 지도국으로 우뚝 설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국방력을 강화해서 세계 인류 군대로 거듭나겠다는 국방계획과 함께 집권 1기 때부터 시도해왔던 부패 방지와 개혁 개방 정책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19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폐막식에서는 공산당의 헌법인 당헌 수정안에 시진핑 새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의 행동 지침으로 확립한다는 문구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不同意的请举手.没有.没有.没有.通过.
시진핑 사상이 만장일치로 당헌 수정안에 포함되는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주요 언론들은 시진핑 사상이 무엇인지 또 당헌에 시진핑 사상이 삽입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사상이란 무엇인가?
시진핑 사상이란 시 주석이 그동안 줄곧 강조해왔던 치국 이정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치와 정치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인데요. 시 주석은 이것이 중국만의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를 건설해서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 사회를 만드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의 구도는 오위일체, 전략은 사계 전면이라고 밝혔는데요. 오위일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생태 문명 건설을 하나로 묶어 조화시키는 걸 의미하고요. 사계 전면은 샤오캉 사회 건설, 개혁 심화, 법에 의한 통치를 뜻하는 의법치국, 그리고 엄격한 당 관리를 뜻하는 종엄치당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진핑 사상이 당헌에 포함된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통치 철학과 이론을 제시하고 반영해 왔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당헌에 이 지도 이념을 올려서 전 인민의 이념 학습과 행동 지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헌 지도 이념에 사람의 이름이 명기된 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주역인 마오쩌둥 그리고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던 덩샤오핑 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들이 모두 퇴임 후에 당헌의 이름을 올린 것과는 달리 시 주석은 재임 중에 자신의 이름과 사상을 당헌에 올림으로써 역사적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권력을 더 공고히 하게 된 걸로 많은 언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2기 전망.
주요 외신들은 시 주석이 전에 없이 강력한 권력을 통해 집권 2기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집권 1기부터 강조해온 반부패 정책과 개혁개방 노선이 더 강력하게 이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경제와 군사 양 측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우뚝 서겠다는 자신감을 표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더 넓혀갈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 주석의 권력이 강화된 것에 따른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 주석은 25일 앞으로 5년간 중국 공산당을 이끌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의 명단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당 총석인 시 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유임됐고 리잔수, 왕양, 왕후닝, 자호러지, 한정 등이 새롭게 상무위원회에 발탁됐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에는 보통 50대의 젊은 인물을 상무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차차기 최고 지도자로 지명하고 지도자의 역량을 쌓게 하는 관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후계자로 거론되던 천민월 충칭시 서기와 후춘화 광둥성 서기가 상무위원회에서 탈락한 겁니다. 이를 두고 주요 외신들은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가 확고해짐에 따라서 중국 정치가 혼돈의 상황이나 마오쩌둥식의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play it by ear. Play it by ear입니다. My friend Abby introduced me to her friend Caitlin, who just moved into town for her new job. 제 친구 에비가 저에게 얼마 전 자신의 친구 케일린을 소개해줬는데요. 케일린은 워싱턴 DC에 취직해서 얼마 전 DC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오느라 집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에비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Today's phrase is play it by ear. Listen carefully.
Caitlin seems like a very sweet girl.
I think she's nice.
Where is she originally from? Tennessee?
Michigan.
Michigan, very cool.
Midwestern girl. Yes.
Yes. Very cool. Yes. She said she wants a contract until the end of March, and then from there we can play by ear.
I think that's fine.
Yeah.
Because since she moved here, we
can... 제가 케일린이 아주 친절하고 착한 것 같다며 어느 주에서 왔냐고 물었더니 미시간주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케일린은 DC에 너무 급하게 오느라 집을 못 구해서 현재 애비 집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She wants the contract until the end of March. 3월 말까지 애비 집에 살다가 then we can play it by ear. Then we can play it by ear. 3월 이후에는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 play it by ear인데요. Play it by ear means to deal with the situation as it develops and sometimes without a plan. Play it by ear. 사전 계획을 세우기보다 그때그때 사정 봐가면서 하다, 임기응변으로 하다 라는 뜻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Caitlin seems like a very sweet girl.
I think she's nice.
Where is she originally from? Tennessee?
Michigan.
Michigan, very cool.
Midwestern girl. Yes.
Yes.
Very cool.
Yes. She said she wants a contract until the end of March, and then from there we can play by ear.
I think that's fine.
Yeah.
Because since she moved here, we didn't give her time.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in Korean, and you try saying it in English, okay? 아직 어디로 갈지 결정 안 했어. 그때 가서 상황 보고 결정하려고. We haven't decided where to go, so we'll just play it by ear. We haven't decided where to go, so we'll just play it by ear. 네, 오늘의 영어 표현, play it by ear. 그때그때 사정 봐가면서 하다. 임기응변으로 하다. Play it by ear. Play it by ear.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이었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레리 그레임이 부른 One in a Million You, 내겐 너무 특별한 당신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tarted to believe I'd never find anyone. Doubt had tried to convince me to give in. Said you can't win. But one day the sun came shining through. The rain had stopped. And the skies were blue. And oh, what a revelation to see. Someone was saying,
I loved you to me. On one in a million chance of a lifetime, and life show compassion and send to me a stroke of love called you. A one in a million you. I was a lonely man with empty arms to fill. Then I found a piece of happiness to call my own. And life is worth living again. For to love you to me is to live. Oh,
compassion.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11년 10월 27일 오늘. The sewing machine for young homemakers. Designed by Singer. 가정용 재봉틀을 개발한 미국의 발명가 아이작 머리 싱어가 미국의 뉴욕주에서 태어납니다. 어렸을 적부터 기계와 연극에 관심을 보이던 싱어는 12살 때 집을 떠나 순회 공연을 다니며 감독 겸 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배우로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싱어는 기계 제작에 관심을 돌렸고 마침내 1850년 페달을 밟아 작동하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재봉틀, 싱어 미싱을 만드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And the more than 32,000 members of the Singer organization who make, sell and service Singer sewing machines.
싱어 미싱은 곧 중산층 미국 가정에서 날개도 친 듯 팔렸고, 이로 인해 싱어는 재봉틀 시장에서 지배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싱어의 회사는 1889년 최초의 전기 재봉틀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1858년 10월 27일 오늘, 후에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이 될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미국 뉴욕시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루스벨트는 이어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하고 23살 때 뉴욕주 의회 의원으로 선출돼 미국의 정치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후 1896년 해군 차관부로 활동한 루스벨트는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이 발발하자 의용군을 조직해 쿠바에 출정하면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루스벨트는 뉴욕 주지사에 당선되고 이어 미국 부통령에 취임합니다.
Theodore Roosevelt was vice president under William McKinley, but an assassin's bullet cut McKinley's second term short.
그리고 1901년 미국의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한 무정부주의자가 쏜 총에 맞아 서거하자 루스벨트는 그의 뒤를 이어서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재임 시 진보개혁주의를 내걸고 트러스트 규제와 철도 통제, 노동자 보호 입법을 위해 힘썼을 뿐 아니라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는 등 강한 외교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The great fundamental issue now before our people to be taken.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은 러위 전쟁을 중재하고 모로코 문제 해결에 힘쓴 공로로 19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